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정상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우방이라며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충분히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림팩 연합군사훈련 시작 직전인 6월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각각 한 척씩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동중국해에서 실시되는 미국, 인도 간 합동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 해상훈련은 해양 안보 분야에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영내 동맹들의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1992년부터 말라바로 명명된 합동훈련을 실시해왔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해로 3년째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는 앞으로 이 훈련의 참여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리비아 신임 정부의 유엔 무기 금수 조치 해제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정부가 국내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케르미 국무장관과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케르 장관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리비아 정부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각국은 리비아의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예즈 사라지 리비아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현재 리비아가 경제적, 안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국에 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과 경제 정책 등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무시와 고립주의의 철학은 미국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장벽 설치를 멈춰야 한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은 돕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이민에 반대하고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도처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ISIL이 15일 바그다드 북부의 천연가스 시설 등 다섯 곳에 공격을 가해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올해 대부분 자살 폭탄 요원들에 의한 공격이 주를 이뤘지만 지난달 이후 대형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으로 선회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브렌 맥거크 ISIL 소탕을 위한 연합국 특사는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한 연합군의 공격이 성과를 이루면서 ISIL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큰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는 위압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외심인데요. 그래서 예부터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처럼 큰 건축물을 지어서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뽐내곤 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큰 비행기 석 대를 합쳐놓은 정도 크기의 대형 비행기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안토노프 AN-225 무리아라는 우크라이나 비행기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15일 117톤 무게의 발전기를 싣고 체코에서부터 호주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호주 사람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괴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컸다고 하네요. 이 비행기는 대형 화물 전용 수송기인데요. 1988년 우주 왕복선을 옮길 목적으로 처음 사용됐다고 하고요. 2002년에는 오만이 이 비행기를 빌려서 이 미군 기지에 21만 6천 명분의 식사를 배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2010년엔 길이 42m짜리 풍력 터빈 두 개를 실어 나르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겠죠? 이 비행기의 이름인 무리아는 우크라이나 말로 꿈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5월 1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봅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8도, 신의주 11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0에서 24도, 함흥 12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Top of the World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olu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서방 지도자들이 리비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유엔의 대리비아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이 진행돼서 코카인 8톤이 압수됐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전직 여성 장관들이 성폭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소식 살펴볼 텐데요.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실각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군요.
네, 2011년 10월에 무아마르 가다피가 죽으면서 이 42년 독재가 끝났을 때만 해도 이 리비아에서는 민주주의의 희망이 싹트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여전히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리비아 안정을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거군요.
맞습니다. 케리 장관은 월요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등 서방 지도자들과 리비아 혼란 종식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빈 회담은 미국과 이탈리아의 주도로 열린 겁니다. 유엔, 아랍연맹,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대표와 15개 나라 외무장관 등 모두 19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어떤 그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합니까?
예, 케리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는 리비아에 내려져 있는 유엔의 무기거래 금지 조치 해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2011년 리비아의 내전이 발발한 후에 테러분자 손에 무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리비아에 대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리비아를 경제적 또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치안 확립을 위한 지원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리비아에서는 이 내전이 발발한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이 세력을 확장해 왔는데요. 케리 장관은 리비아 새 정부가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ISIL 등 국내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과 맞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 하지만 리비아 지상군 훈련이라든지 지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비아가 이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ISIL 격퇴에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인데.
네.
자, 리비아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지리적 요충지죠?
맞습니다. 리비아의 이 파이에즈 사라지 총리의 말을 빌자면요, 리비아는 이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은 물론이고 지중해 또 유럽으로 향하는 요충지입니다. 사라지 총리는 그 때문에 이 다에시, ISIL을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요.
네.
예, 이 다에시가 리비아에 발을 담그는 일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리비아의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란이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거의 나라가 둘로 쪼개진 형편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수도 트리폴리의 이슬람계 정부 그리고 동부 토브루크 비이슬람계 정부로 나뉘어서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 동부의 비이슬람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리폴리의 이슬람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중앙은행 총재가 금고 비밀번호를 넘겨받지 못해서 이 열쇠공을 고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알리엘 히브리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 동부 도시인 베이다에 있는 중앙은행 금고를 열기 위해서 유명한 열쇠공 두 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예, 중앙은행 총재는 동부 비이슬람계 쪽 정부 인사고요. 중앙은행 금고의 다섯 자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이 트리폴리 이슬람계 쪽입니다. 트리폴리 정부는 금고에 든 금화가 무장세력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그동안 비밀번호 인계를 거부해왔었습니다.
네, 자, 이 중앙은행 뭐 금고 사태는 이 관련된 어떤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 리비아 사태를 보면 대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끊이지 않는 내전 양상인데요. 과거 무하마르 가다피 독재에 맞섰던 이 반군 그룹은 이 군대에서 쏟아져 나온 무기를 손에 넣으면서 군벌이 됐고요. 또 친 가다피 진영도 민병대를 꾸려서 활동 중입니다.
예.
예, 양쪽 모두 이 특정 정치 세력의 용병으로 고용돼서 싸우거나 아니면 유전이 몰려있는 이 동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해왔던 이 ISIL이 리비아의 혼란을 틈타서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남미 소식인데요. 예, 콜롬비아에서 사상 최대 마약 단속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콜롬비아 북서부에 있는 한 바나나 농장에서 무려 8톤 규모의 코카인이 발견됐다고 AFP 등 주요 언론들이 월요일 전했습니다. 예, 콜롬비아 경찰에 따르면요, 최근 당국이 해안 도시인 터보 인근의 바나나 농장에 은닉해 있던 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적발하고 이 코카인의 유통과 관련된 주범 3명을 체포했고요. 나머지 3명의 행방을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코카인 8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쉽게 감은 잘 안 옵니다만
네.
이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적발된 이 8톤가량의 코카인은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적발된 이 8톤 가운데 약 1.5톤은 이미 포장을 마친 채 수출 시장으로 나갈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 터보 작전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작전이었다면서 콜롬비아 경찰의 이번 마약 단속 작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정말 막대한 양의 마약인데요. 이런 마약은 어떤 사람들이 거래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적발된 코케인은 클랜 우수가라는 갱 조직이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클랜 우수가라는 갱 조직은 미국 정부가 두목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서 수배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던 조직입니다. 주로 마약 밀거래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금품 약취, 불법 채광, 실종, 또 살인 등에도 여러 차례 연루돼 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 규모가 현재 약 2천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잡힌 단원만 6,700명에 달합니다. 이 조직원이 잡히면 계속 인원을 보충하는 식으로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갱이라고 하면은 이제 폭력 조직인데요. 아주 죄질이 좋지 않군요.
네.
자, 콜롬비아에서 마약 밀매가 아주 많이 이 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유엔에 따르면 특히 콜롬비아는 연간 442톤에 달하는 코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252톤의 코케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코케인을 비롯한 마약 생산 그리고 유통에 대한 단속을 특히 최근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달 초 이 클랜 우스가를 포함해서 로스 펠로스, 로스 푼티에로스 등 마약 밀매와 또 불법 채광에 연루된 대규모 갱 조직을 퇴치하기 위한 공격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소식인데요. 프랑스에서 전직 장관들이 모여서 이 성폭력 규탄 성명을 냈군요.
예, 최근 프랑스 정가에서 잇따라 불거진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의 성폭력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전직 장관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네.
예, 모두 여성들입니다. AFP통신 또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프랑스 전직 여성 장관 17명이 일요일 이 프랑스 주간지인 주르날 뒤 디망시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성차별적인 행위를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여성 전직 여성 장관들이 규탄 성명까지 내게 된 거죠?
예, 프랑스 하원 부의장 그리고 재무장관이 잇따라서 성추문에 휘말린 데 따른 대응인데요. 유럽 생태 녹색당 소속의 여성 정치인들이 드니 보팽 부의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이 보팽 부의장은 사임했고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이 보팽 전 부의장은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고요. 이런 내용을 보도한 프랑스 언론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셸 샤팽 재무장관의 경우 지난해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시 여기자의 옷차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등에 손을 올린 행위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본인이 직접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전직 여성 장관 17명이 이번에 규탄 성명을 냈는데요. 그 규탄 성명을 낸 주간지는 이 외에도 세세한 성추문 사례를 소개를 했다고요.
네, 한국계인 플레르 팔로랭 전 문화부 장관의 경우 내각에 입성한 직후에 한 남성 기자로부터 당신이 미모의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 것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언어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로슬린 바슐로 전 보건체육부 장관, 또 셰실 디플로 전 주택장관 등이 참가한 이번 성폭력 규탄 성명은 우리들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독점하는 영역에 진입한 모든 여성처럼 성차별에 굴복하거나 또는 맞서서 싸워야 했다면서 여성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프랑스 전직 여성 장관들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 오리건주와 켄터키주가 경선을 치르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한 소송을 이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요일 러커스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라고 촉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은 주들이 남아 있습니다. 화요일 두 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죠?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와 동남부 켄터키주에서 또 한 차례 경쟁합니다. 일요일 클린턴 후보는 켄터키주 루이빌과 포트 미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대통령에 취임하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 문제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미국 경제는 한 해 평균 4% 성장했고요. 또 연방정부 예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호황을 누렸습니다. 샌더스 후보 역시 지난 주말 켄터키주 여러 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번 그 예비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5월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리건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 48% 대 33%, 약 15%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샌더스 후보가 오리건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켄터키주에서는 두 후보가 막상막하 대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켄터키주에서 앞서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43% 대 38%, 그러니까 이 5%포인트 격차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자, 이 켄터키주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실시된 그 웨스트버지니아 선거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켄터키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처럼 이 탄광산업이 주산업입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한 말 때문에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표를 많이 잃었다고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앞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탄광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발언이 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그런 발언이 이 켄터키주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켄터키주에서 이기든 지든 이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클린턴 후보가 지더라도 대의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이 브라이언 펄런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의 대의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대의원 수는 슈퍼 대의원을 합쳐서 2,240명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1,473명을 모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슈퍼 대의원이라고 하면 이 그 주에 전현직 연방 의원이나 또 이 주 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슈퍼 대의원은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슈퍼 대의원 가운데 500명 이상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슈퍼 대의원은 40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150명만 추가하면 이 과반수 대의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15% 지지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샌더스 후보는 앞으로 이 85% 이상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슈퍼 대의원들이 대거 마음을 바꿔서 샌더스 후보 쪽으로 돌아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또
네.
그게 이 샌더스 후보가 바라는 일일 테고요.
네.
가능성은 또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내일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오리건과 켄터키 이 두 개 주 가운데 최소한 한 개 주에서는 승리해서 선거운동에 탄력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 경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대의원 500명 이상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는 오는 6월 7일에 실시됩니다.
네. 자, 민주당의 예비선거 진행 상황 살펴봤고요.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화요일 17일이죠. 이 오리건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 3월 초에 이 켄터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이 피임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었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대법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급 법원들에게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도가 많은 미국에서는 이런 피임, 낙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2014년에 민간 여론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독교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소송이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보통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서 종교단체 관련 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가톨릭 봉사 조직인 경로수녀회 등은 이 피임 혜택 조항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문제 조항, 그러니까 이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서 이미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이 피임 혜택 조항이 종교자유회복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고용주나 회사가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곳은 이 정부나 보험회사에 통보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면 정부나 보험회사가 따로 피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든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런 절충안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불만이라는 걸까요?
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낙태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피임 혜택을 위한 보험의 책임을 다른 보험회사나 정부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단체 이름으로 이 피임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에게도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들에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임 혜택 조항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예외에 따른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타협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급법원에 지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소송권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가끔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긴 했는데요.
네.
지난 3월에 열린 심리가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연방대법원이 원고와 정부 양측에 이 가능한 타협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 월요일에 내린 결정에서 양측이 제시한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 타협안 마련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같은 타협은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급 법원에서 타협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급 법원 9곳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8곳은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한 곳에서만 원고 측이 승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이 정부가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종교 관련 기관의 여성들이 이 무료로 피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정부의 절충안에 따르길 거부하는 종교 관련 기관들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요일 럿거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졸업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네, 앞으로 많은 도전에 부딪히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라고 이 졸업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공화당의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정치에서나 인생에서나 이 무지는 덕목이 못 된다면서 세계와 좀 더 폭넓은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한 발언들을 비판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world is more interconnected than ever before. And it's becoming more connected every day. Building walls won't change that.
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돼 있고 또 날이 갈수록 더욱 연결돼 간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장벽을 쌓는다고 해서 그런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고 말했던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지적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고립시키고 이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차별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바마 대통령 말했습니다.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들이 미국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네, 역시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트럼프 후보가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 들어서는 뭐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제안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한 발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졸업식 축사를 할 때 이렇게 그 당시 상황에 연결해서 연설하는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20여 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는데요. 취임 첫 해인 2009년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 당시 이 경제 불황을 언급했고요. 또 지난주 하워드대학교에서는 미국 흑인들의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졸업 연설을 가진 이 럿거스 대학교 어떤 곳입니까?
네,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인데요. 럭커스 대학교 학생들은 올해 축하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올해가 개교 2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럭커스 대학교를 찾아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졸업식에 와서 축사하는 것 큰 영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매년 이 수많은 대학들이 대통령에게 졸업식 축사를 부탁하곤 하죠.
네, 맞습니다. 럭커스 대학교는 3년 전부터 이 오바마 대통령 모시기 운동을 벌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럭커스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학생회장의 할머니까지 편지를 보내서 이 축사를 부탁했다면서 특히 이 할머니의 편지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럭커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오는 6월 2일에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축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펫샵 보이즈의 노래 들어볼까요? Go West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 미주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주 대륙에서만 최대 4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뭐길래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건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 숲이란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붉은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고요. 이 지카란 말도 지카 숲에서 따온 겁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적도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서반구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발견된 이래 이제는 중남미 20여 개국, 미국, 유럽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주 대륙에서만 감염자가 많게는 40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창궐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4천 건이 넘는 걸로 드러나면서 이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xplosive spread of Zika virus to new geographical areas, especially given the possible link between infection during pregnancy.
네, 세계보건기구의 마거릿 첸 사무총장도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신생아 출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네, 지카 바이러스의 주 매개체는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이 이집트 순모기는 주로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데요. 아침이나 오후, 저녁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한다고 해요. 하지만 드물게는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요. 또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할 때 아기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순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로서는 확실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순모기는 황열이나 댕기열, 치큰쿠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옮기는 모기인데요. 이 전염병들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지만 지카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반도에는 이집트 순모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한국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졌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2주 정도 되고요. 감염되면 대개 2일에서 7일간 열이 나거나 발진,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 couldn't even get up. I couldn't eat without help. My brother helped me. I couldn't even grab.
요즘 지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브라질의 한 2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감염 초기에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포크를 쥘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서 도움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혼자 병원을 찾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처럼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대부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이 감기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아예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면역력이 전혀 없는 태아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이되면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두증이 뭐죠?
네, 신생아는 사람의 일생 중 신체 비율로 볼 때 머리가 가장 큰 시기죠. 머리가 전체 몸통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아의 머리둘레는 34cm에서 37cm 내외라고 하는데요. 나이와 성별에 따른 평균보다 두 단계 미만이면 소두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대개 머리둘레가 32cm 미만이면 소두증으로 간주하는데요. 이 소두증 태아는 임신 중이나 출생 직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존하더라도 두뇌 발달에 장애를 일으켜서 뇌성마비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현재로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물고인 웅덩이 등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바깥 외출을 할 때는 모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모기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니까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게 좋고요. 또 자극적인 향수 냄새나 땀 냄새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ater down. Water down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no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thought Lisa's speech was going to be aggressive, but it was watered down.
It was watered down? How so?
Well, she addressed her audience so that it was less offensive.
Oh, I see.
본문에서 제이슨이 I thought Lisa's speech was going to be aggressive, but it was watered down.
난 리사의 연설이 공격적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위를 낮췄어. 라고 하자 제가
It was watered down? How so?
수위를 낮췄다고?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슨도
Well, she addressed her audience so that it is less offensive.
글쎄, 청중들이 덜 불쾌하도록 연설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ater down. Water dow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I thought Lisa's speech was going to be aggressive, but it was watered down.
It was watered down? How so?
Well, she addressed her audience so that it was less offensive.
Oh, I see.
Today's expression is water, W-A-T-E-R, water, down, D-O-W-N, down, water, down, water, down. Water down means to make something weaker and lessen in impact. For example, if I have changed something, such as a speech, to make it less strong or less offensive, I have watered down my speech. Water down을
직역하면 무엇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다 라는 뜻이 되죠. 즉, 연설이나 글이 좀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tells me that Lisa's speech was watered down.
네, 본문에서 제이슨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리사의 연설이 덜 공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thought Lisa's speech was going to be aggressive, but it was watered down.
라고요. 네, 이렇게 연설이나 글들을 부드럽게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ater down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immy, don't try to water down the truth는
Jimmy, 진실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thought Lisa's speech was going to be aggressive, but it was watered down.
It was watered down? How so?
Well, she addressed her audience so that it was less offensive.
Oh, I see.
Let's review. Water down means to make something weaker and lessen in impact. Water down can literally mean to dilute something. Water down. Water d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새로운 실크로드, 즉 경제성장의 시대로 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기록적으로 싼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지역의 이웃 국가들은 물론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고 미국의 커트통 경제사업 담당 수석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이 지역을 왕래하는 무역과 수송을 가능한 한 원활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등이 최근 구성한 범카스피안 수송 콘소시엄은 여러 나라들이 무역과 수송을 위해 보다 나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범카스피안 무역로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수천만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보와 경제 개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통수석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는 또한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 무역 회랑을 더욱 크게 활용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는 효율적인 통관 체제, 공정한 상업 재판 제도, 투명한 법 규정 단속 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양호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극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경쟁이 심한 국제 투자 시장에서 준법 정신이 허술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세금 납부상의 문제, 소수 투자자 보호 정책 미비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역 에너지 시장 창조, 무역과 수송, 세관과 국경, 인적 교류 등 네 가지 분야의 경제적 연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계획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정부, 국제금융기관, 원조기관, 시민사회, 기업체 등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역의 민간 분야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연결이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까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유발하고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